오늘 우리 요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7장 1절부터 30절인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 토막을 나눠서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장 먼저 7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찬 말씀 요한복음 6장 바로 그 옆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으려 함이로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생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또 우리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주님, 오늘 수요일 저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깊은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진리를 고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심히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가 굳건히 빛을 발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저희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리고 받아지도록 하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19번째입니다. 요한복음 7장. 지난주일에 이어서 6장에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열두 제자만 나왔을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자다라고 주님께서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귀 를 주님께서 계속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유대인의 그 새 절기 중에서 하나인 초막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먼저 자기 형제들하고 가족들하고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7장을 쭉 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 내용이 아주 처절하게 우리가 사실 영적인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예수님 대 온 세상입니다.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형제들까지 온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는데 그 세상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라 그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내용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과 또 특별히 그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항상 뒤에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나중에 여기서 죽이려고 막 덤벼들고 그럴 때 그 뒤에서 이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의 그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그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이 사탄과 그다음에 그 마귀의 싸움, 사탄과 예수님과의 싸움, 여인의 후손의 싸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런데 이것이 그 쭉 시간을 그 끌어오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사탄이 이제 그 헤롯 왕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탄이 헤롯에게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두 살 미만 아이들 다 죽여버렸죠. 근데 그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빨리 애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30살쯤 되셔서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될 때, 그때 이제 드디어 사탄이 그 예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다시 위로 올라오시는 그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그때 그 성자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 모습 속에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신들매도 그의 신들매도 내가 애기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이제 불로서 성령을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줄 사람이다라고 메시아를 이제 그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 오르네이션을 받고 난 다음에 사탄이 이제 정식으로 공격할 타겟이 생겼어요. 정식으로 이제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기 위한 그런 모든 준비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가서 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 그런데 거기 그 내용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때 그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영을 데리고 저 산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서 저 밑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 부귀 영화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이것이 다 나에게 속했는데 나에게 경배하면은 나를 워십하면은 내가 모든 거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그 프로포즈를 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딱 막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께 그 패배를 당한 그 사탄이 거기서 완전히 패배해서 물러간 것이 아니라 이를 부두둑 갈고 잠시 동안 떠났다라고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마치 꼭 지금 한국 정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있는 유대 사람들 또는 여기서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그 꼬투리를 잡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쭉 갈릴리 그 주역 그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게 무슨 때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는 수콧이라고 그러죠. 수콧. 그 히브리 말로.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의 남자들은 1년에 세 번씩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계속 갈릴리에 계속 계십니다. 근데 계시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 안 가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마지막 미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 악한 사탄에게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가정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자기 형제들까지 왔습니다. 자기 형제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제 그 제자,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기 동생들이죠. 동생들, 여자 동생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위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여기 그 시골에 와서 사람들 많고 이렇게 가리키고 올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한양에 올라가서 서울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제대로 가리키시오. 그러면 우리 형님이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자기 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절을 보면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합니다. 얼마나 참 형님을 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요, 이걸 잘 보세요. 이 동생들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예. 믿음이 없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얘기. 그 무슨 얘기냐? 믿음이 없는 얘기는 영의 얘기가 아니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육의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내 형님을 잘 내가 그 보호하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 그러나 실질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반대되는 얘기를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래요? 영이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똑바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합니다. 세상의 행사를, 세상이 모두 돌아가는 것을 이것을 악하다라고 주님께서 항상 지적을 하십니다. 지적을 하세요.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사탄이 싫어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싫어해? 거기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 헤롯이나 아니면 그 본디오 빌라도의 로마 그 거버너들 통해서 항상 비판하고 항상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낙을 이렇게 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탄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사탄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게 이제 does that make sense?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하고 지금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받아서 그렇게 나가면은 세상은 엄청 싫어해요.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그러면은 당장 누구가 이것을 반대하느냐? 교회 안에서 반대합니다. 교회 안에서.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종교성이 강하다고 하는 유대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것을 제일 먼저 나서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사탄이 그것을 뒤집어 쓰고서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척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이에서 내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헬라만의 말로 카이로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온 세상에 있는 그 사탄 마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확률적으로 보면은 온 세상에 수천 명 내 일에 일대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항해서 예수님께서 싸우십니다. 외롭게 싸우세요. 외롭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사탄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사탄이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인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로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다시 또 세상 대신에 사탄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탄에 속하였으면은 사탄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터이나 너희는 사탄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탄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는 거로 사탄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How does that make sense? Yeah,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령을 받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엄청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제가 전에 그런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환란 중반 때쯤에서 계시록 12장에 사탄이 2층 천에 있다가 이제 공중에서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다 물리쳐서 그 사탄과 모든 그 악한 영들이 다 지구로 이 세상으로 다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모든 악과 재앙 그 재앙과 이런 그 재난 속에 우리들을 다 집어넣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그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물고기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고 그다음에 모든 자연재해가 다 뒤죽박죽이 되는 것들이 이제 그때 일어나는데 근데 그때 그것이 그때 가서 이루어지느냐 안 그래요. 그것이 지금 벌써 우리가 예고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년 전에 하고 5년 전에 하고 2-3년 전에 하고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느 마지막 때에 그 악한 영들이 한꺼번에 쫙 내려오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과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고편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깨어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그 예수님은 이제 처음에 이 장막절이 돼서 또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23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 16장에서 보면은 이제 유대인 남자는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 안 가신다라고 그랬어요. 안 가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 장막절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이 사람. 그 초막절이라는 게 원래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그 후손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너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집 없이 유리 방황하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집에 살지만은 일부러 바깥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던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네가 체험하면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리키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예수님 때만 하더라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온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먼 외국에서들도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 필그림을 와서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면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키니까 그 훨씬 전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옷도 입고 짐승들도 잡고 막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올라가지 않고 중간쯤에서 올라가세요. 중간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그가 온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키셨어요. 처음에 첫날 올라가진 않으셨지만은 그 중간쯤에서 올라가신 것이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미리 올라가서 저 예루살렘에서 있으시지 않고 이제 나중에 올라가시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 허구의 이 관계를 그걸 초점을 좀 맞춰보면은, 그, 가족들 안에서 영적인 갈등을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69편 7절, 8절을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게 기가 막힌 이 시편의 그 기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천년 전에 이것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예언적인 이런 시편을 썼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집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신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자기 동생들 그 남동생 여동생 할 거 없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귀신들 쫓아내고 병자들 치유 그러니까 자기의 오빠 자기의 형들이 형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예수님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리고 상대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 정말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 속에 깊은 뜻을 깨닫고 그러고 따라간 사람은 같은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은 좀 너무 갔어. 이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 빼돌리는 그런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앞으로 이게 점점 더해져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해서 인정을 받는,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인정을 받고, 성령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예. 우리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민주주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벨탑의 후손이에요. 그 후예들입니다. 성령에 붙들림 바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데도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눈치가 있으니까 내가 움츠려지고 그 다음에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눈치 보다가 슬슬 뒤로 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자꾸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탄이 바로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이 속하지만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 사귀어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이나 보는 거나 그 행동하는 이런 것을 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에 분명히 붙들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꾸 내 생각이 나타나고 내가 눈치를 보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함이 없어져요. 그러면 바로 세상으로 그냥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이 7장을 쭉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 외롭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했겠는가. 혼자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를 내 뺑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독사처럼 그냥 입을 쫙 벌리고 나를 물리라고 덤벼드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얘기를 해도 이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한마디 하면은 그걸 몇 마디로 다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또 설명을 해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안타까우셨을까.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이것이 그 종교적인 싸움입니다. 결국 싸움, 인간들의 마지막 싸움은 종교의 싸움이에요. 종교의 싸움. 그것이 그 종착적인 그 결론이 어디서 나오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ISIS나 모슬렘들하고의 싸움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그 중동지방에서만 살면서 그리고 자기네들 낙타 타고 사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평화롭게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게 거기서 이제 그 블랙 골드 오일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무기를 사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이 그 모슬렘 안에서도 순이하고 그다음에 시아파하고 서로 나눠져서 서로 오랫동안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싸우고 했던 것이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기가 생기니까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폭발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 뒤에서 종교라고 하는 이 탈을 쓴 악한 마귀들의 사탄들이 뒤에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십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은밀하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왜 비밀스럽게 올라갔느냐?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안 올라간다. 나는 갈릴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너희들만 먼저 유대에 올라가라 하고 내버려 두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뒤에 꼬투리를 잡으러 다니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이들을 두려워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군중들. 이 군중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밖에 나면은 찍히면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요한복음 9장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그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것이 지금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가 거기서 자유함을 당하고 해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치유함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제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그래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2절에도 그 장님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관원 중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을 말합니다. 12장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즉 출교를 엑스커뮤니케이션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내가 저 사람은 우리 그 회당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면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자기 대대손손이 이것은 아주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그 불명예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당하지 않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이력서에 빨간 줄이 가니까 그거는 안 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그리고 입을 다물고 쉬쉬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진리를 외면하는 종교 지도자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원치 않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이것을 희석해서 또는 마음대로 이것을 해석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마음이 넓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른 종교들을 포함하자 하는 이런 그 운동들이 나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 WCC라는 겁니다.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에게 다 통한다. 이것을 내세워 가지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다 이들을 포함하고 같은 그 신들을 믿고 그리고 같이 손붙잡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아주 그 매력적인 얘기를 들려서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그 자유주의를 따르는 자유 신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그 불교 중을 데려다가 불법을 강의하게 하고 또 이슬람 이맘들을 데려다가 마호메스는 무엇을 가리키나 이런 걸 설교하게 하고 그럽니다. 강단을 그 더럽히고 그렇게 악한 것으로 채우게 하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정말 영적인 장님도 보통 장님들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거지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그 blaspheming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불경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런 그 애교육 메디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악이고 불법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허용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죠. 그것이 뭡니까? 호모섹스들. 호모섹스를 분명히 성경에서 이것을 불법이고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아주 근사한 얘기 같죠.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못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얽매 거꾸로 이렇게 끌려 들어갑니다. 또 그 소위 그 LGBT는 어저께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마지막 그 farewell address 하면서 자기가 LGBT를 이걸 인정한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참 너무 참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그 모슬렘 그 파워를 미국에서 높인 것을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미국이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이 멀티컬처를 이제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다 받아주는 이런 것으로 점점 더 이제 미국이 이렇게 그 성경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또 낙태도 지지하는 그러한 그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 교회들이 말이 교회지 이제는 참 진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제는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그 교회들 또 그런 닥트린 교리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회들이 무엇에 대해서 열심히냐 하면은 돈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그래서 이 돈을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지켜라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푸시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돈을 교회에다 내는 것을 아주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컴퓨터를 크레딧 카드로 해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 대형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들이 그렇게 해요. 한국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구태여 그거 내가 저 봉투 쓰고 또 뭐 잊어버렸다 이렇게 자꾸 생각할 그럴 거 없으니까 뭐 아예 그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 형식이고 하나의 그 의식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보통 그 백화점이나 무슨 뭐 어디 그 월마트에 내가 외상 주고 나서 그거를 매달 조금씩 까나가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blaspheming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경하고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고 하나님 동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을 큰 교회에서 이것을 푸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사인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편하고 쉽다 하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이제 불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을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교회들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열매들이 다 돈으로 나타나는 것을 계산을 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바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그 딴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오게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이것들 앞에서 리드하는 것이 바로 사꾼 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많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눈이 가려서 이것이 잘못한 건지를 알지 못해요. 이게 편하고 쉬운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이렇게 꿰 맞추는 것을 봅니다. 정말 깨어서 그리고 영이 깨끗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미혹. 이게 사람의 누구의 미혹이냐. 때로는 이게 목사를 통해서 미혹이 들어와요. 이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방법을 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따라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꾼 목자들. 아, 정말 정말 두렵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좋다 하고서 그 다음에 다수결에 의해서 그러던 박수치고 그렇게 같이 따라갑니다. 아, 우리는 정말 정말 위험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똑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왜 주님께서 그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 많이 하셨을까? 이거 우리가 잘 깊이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고 옛날에 캐더릭에서 하던 그런 스타일이 그대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4절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서 2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가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참 진리의 말씀 오셨습니다. 그 종교인들에게. 그런데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또 반대하고 예, 꼬투리를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15절서부터 18절을 보면 예수님을 무식하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어떻게 네가 글을 배웠느냐 하고 예수님을 무식하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유대 종교인들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 가르치는 권세가 무엇인지 이것을 대답하시는 예수님. 내가 스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가르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그들이 깨달을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강조하신 것이 그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와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것이 두루 딱 나눠집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해 자기의 영광. 그래서 모든 것이 초점이 다 자기에게 오게끔 이렇게 가리킵니다. 여기에 그 모든 그 광고와 그 다음에 그 프로 그 PR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전부 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한 교회들이. 근데 이게 오래 전서부터 캐더릭 시대에서부터 이것이 왔어요. 그래서 아예 그 건축 모형도 아주 높이에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경건한 느낌이 저절로 들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주름이 쑥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 그래서 그 교주가 교황이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오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들이 다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모든 그것을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서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말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느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말로만 하나님이 영광 영광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죠.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장 크게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더 섬기는 자로서, 더 낮아지는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근데 모든 것이 다 사람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나라든가, 어디가 호주 갔다든가 했을 때, 교회에 의자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의자와 그 다음에 그 강대상의 포지션이 보통 그 큰 교회 가면은 강대상이 높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밑에 앉아있고, 그래서 다 위를 바라보고, 이제 높은 데서 이제 그 설교를 아주 하게끔 이렇게 아주 사람들을 꽉 쥐어 잡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거기는 이 그 성도들의 의자가 다 위로 가다 있어요. 이렇게 그 스테디움처럼. 그래서 밑에서 그 목사님들이 그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제일 밑에서 낮아져서 이제 위에다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사실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대신 높아지고 나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모든 것이 나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 그 무대가 높아져서 성가대원들 찬양하는 사람들 다 꼭대기 올라와서 자기네들이 다 영광을 받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되 그 예배가 초점이 다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전부 다 박수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찬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가대 하는 사람들이 다 박수 다 받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내려오면은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전체가 다 그렇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지금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구경 잘 오고 소리 잘 들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영의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사람이면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누가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면은 정말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내가 부끄러워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즉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잘못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벌써 알고 계셨죠.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읽으시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그 신앙 문제를 지적을 해줬습니다. 너희들이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근데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율법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십계명 중에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제 6계명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데 6계명을 이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범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면은 스스로 자기네들을 깨닫고 양심을 찌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20절에 우리가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오히려 예수님을 더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막 뒤집어서 씌웁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하고 똑같았죠. 뭐 잘못했다고 이것을 지적하면은 거꾸로 그냥 온통 다 일어나가지고서 그래서 그를 완전히 그냥 아주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탄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으면 사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비가 거짓이라, 사탄 마귀라고 그러는데, 거짓을 그냥 밥 먹듯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사람들,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지옥 가기 제일 딱 알 맞는 사람들. 근데 불행하게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를 요만큼도 깨닫지 못해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 잠시 4년, 8년 동안 국회의원 그 받지 않아 달라고 나중에 지옥 가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한 일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바로 그 거짓을 가지고 나타나는 자에서 바로 뒤에서 사탄의 거짓의 아비 사탄이 예, 그들을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1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이들의 종교적인 율법적인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해요. 그 어린 아이 나면은 할례를 합니다. 이것이 예, 일입니다. 일. 사실 말하자면 이것이 그 율법을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자기는 그대로 환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거기 그 고치는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오죠. 5장 8절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이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 38년 된 그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네, 이것을 이게 안식일 범했다라고 예수님을 이제 책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예. 안식일에 모든 포커스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옆에 두고 안식일에 내가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얘기할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이 지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자기네들의 그 경쟁 대상이고 자기네들에게 챌린지 해오는 여태까지 그 율법을 하나님 구약을 말씀을 가리키면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회당에 가서 그냥 율법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정도지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셨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식이 나고 샘이 나서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우리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따라다니는 성전 세를 내는 돈 내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갈 테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죽여버리자라고 그런 모함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속이 마르되 이는 저희가 죽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마르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느니라.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르쳐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시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들의 의도가 여기서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즉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정말 깨닫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을 지금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자기네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바로 그 나사렛에서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 그 예수 이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요셉이 그 목수로서 카펜터로서 오랫동안 일했을 때 이 아들 예수도 카펜터에서 같이 돕고 하는 그런 것으로 크고 그렇게 소문을 듣고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 호당에 와서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어떠한 그 메시아인가 한 것을 이제 머릿속에서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네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들이 아는 말씀은 이게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이게 부분적인 말씀이에요. 부분적인.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제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배웠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나온 말씀. 이제 어린 아기로 나타나는 메시아. 그리고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메시아. 이것을 자기네들이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그 과거를 아는데 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27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지금 메시아가 이제 어린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진가민가 했어요. 여기 이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 4절서부터 6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을 때 온 소동이 난리가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헤롯이 이제 왜 왔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헤롯 왕이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거기 서기관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기네들 예언서에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라가질 않죠. 가질 않습니다. 왜 안 갔을까? 자기네들이 계속 회당에서 가리키면서 왜 안 갔을까? 저는 이 의문이 여기서 풀려집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여러 각도에서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메시아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말라기서 3장 1장은 성전에 갑자기 임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쭉 읽어보면은 다니엘서 3장 7장 13절 14절에서 보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하라. 즉 이게 그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알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오는데 어린애로 온 것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갑자기 성전에서 어른으로 쫙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광채를 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갓난 아이로 나타났다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따라가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게 틀리냐. 우리가 이게 영의 눈을 보면은 성령의 그 조명을 받고 보면 분명히 나타나죠. 이사야서 9장 6절과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예수님 초림에 대한 것이에요.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말씀이고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메시아인데 그 선지자들이 이것을 말씀을 받은 것은 타임의 그 흐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이제 같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같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것을 깨달은 것은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이것을 다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 그 성경 속에서 특별히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그렇게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자세히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가라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보내셨음을 이제 나타내신다라고 하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다만 나사렛 목수의 그 아들이라고만 그렇게 알았을 뿐인 것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부 다들 지금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이고 다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자신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그것에 같이 있는데 제자들도 몰라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과연 예수님의 정체가 누군지는 아직 제자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우리는 그것이 깨달아져요. 왜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아멘. 예. 예,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이것을 읽어도 그냥 스토리밖에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깊은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암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리기 전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을 다시 돌아갑니다.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나서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낳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이 아버지 하고 아들하고 이 관계를 깨닫는 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조명으로 이 다음에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구약에 자기가 알던 자기가 가르치던 이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쫙 다 그 풀어져서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너무너무 그 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 그 동료들에게 바리새인들 가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돌로 맞고 도망가는 그런 사태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사이 이것이 종교 지도자 안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에 지금 온 초점이 다 맞춰 있습니다. 근데 이들 뒤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사탄이 이들을 통해서 이르려고 죽이려고 지금 어떻게든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사역 당시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많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또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이것이 내가 왜 신앙팔자가 이럴까 이렇게 저럴 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차라리 문 닫고 나가는 게 낫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게 뭐 잘못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다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깨닫고 좀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차별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들이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 스스로 막고 그리고 자기 그 자리에서 걸음걸이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 성령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살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이 시대의 컬처입니다. 문화. 너무너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 이제 빨리빨리 변화가 되고 쉽고 편하게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가게 합니다. 지금요, 이제 미국 교회들, 그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런 내용들을 보통 텔레비에서, 크리스천 텔레비에서 보는 거 보면은 엉망으로 가르쳐요. 얼마나 많이 쉽게 편하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붙여서 가르친지 정말 이것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나 하는 정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영이 필요합니다. 내가 영이 깨끗하면 그런 데 가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거기서 이제 내 귀에 예수의 피로 다 씻고 그러고서 털고 그러고 나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이러한 그런 복음은 그건 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은 이 마지막 때 더 치열하게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단 하면은 신천지만 얘기하는데 신천지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전부 다 다들 들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경 자체를 지금 공격을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그런 그 컬처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다음에 뭐 마약이나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알코올 또 무슨 이 그 게임 뭐 섹스 이런 것을 통해서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괜찮다라고 이렇게 호기심을 다가오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그 좁은 길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것이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을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임무인 것을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저녁도 또 기도해. 기도하면서 정말 이기는 자의 그 길, 이기는 자의 삶, 그런 삶을 살고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지막 때 정말 영적 싸움의 그 처절함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혼자서 그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또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더 리얼하게 더 처절하게 더 간교하게 우리들 사이에서 다가오는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사 저희들 타협하지 않냐고 영분별을 잘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